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출애굽을 위한 그 첫 삽을 뜨는 것과 같은 시작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해방,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일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할 것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영혼들이 감격의 탄성이요, 감사의 선포요, 찬양의 폭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과격하게, 좀 더 강하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영혼들이 그 감격의 탄성, 또 감사의 선포, 또 찬양의 폭발, 그러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죠. 남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함이 정말 남을 의식하고 자꾸 남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뭔가 모르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들여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죠.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그 예배에 대해서 대단히 탁월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경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양심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상상력을 순결하게 정화시켜주는 경험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경험이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에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결단이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부인하는 감정의 최선의 표현인 찬양 속에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예배는 원죄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의 근원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준다 이거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준다는 얘기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죠.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한마디로 예배의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한 그 부르심.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 함부로 혹시 잘못하게 되면 자기도 죽을 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맘 먹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얘기합니다. 여기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원소유주인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유를 달라고 어떤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예배의 특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430여 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뭘까요? 그 억압과 탄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유가 아니라 예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아니라 예배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모습이죠. 그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지금까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하여 목말라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실 때 그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 예배자가 된 뒤에 일하도록 사명을 맡기신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 출애굽기의 목적은 이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물면서 430년을 세월을 지내다 보니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되고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자유를 준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바뀔 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여러분들이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미신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예배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왕은 하나님이 누구며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또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얘기합니다. 지금 바로 왕은 자기 생각으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도 예배보다도 노역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에 거절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노동력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만 60만이 넘었습니다. 그 60만이 넘는 그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요. 그들을 노동력을 삼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에는 무엇을 건축했냐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을 합니다.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위치를 하도록 하고요. 유사시에 전쟁이 날 때 군량미나 또는 뭐 어떤 무기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축해두는, 저장해두는 창고와 같은 것이 이 국고성입니다. 바로 왕은 이런 노동력을 결코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일보다, 예배의 일보다 그런 어떤 노동력, 그런 어떤 일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가면 되지, 매주일 그렇게 교회 가냐, 적당하게 해라, 적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낭비 아니냐? 그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든지 등산이나 하든지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든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바로의 생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가서 일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서 일이나 해라. 딴 얘기하지 말고 일이나 해라. 예배는요, 성도됨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성도됨의 본질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지요. 만약에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입니다. 거룩함의 즐거움을 더불어 누리는 교회.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이 유지되는 거죠. 종종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 갈 기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다음 주 갈게요. 목사님, 오늘은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이 왔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얼마나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에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보다는 몸도 아프고 생활도 힘들고 마음은 괴롭고 심지어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충만한 은혜, 어떤 그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보다는 많이 지쳐있고 많이 힘들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낙심된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상태에 예배의 어떤 중심이 있다면 내가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거고 내가 힘들어서 안 가는 거고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안 가는 거고 내가 정말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안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루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가인과 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아벨과 아브라함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모티브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지긋지긋하다, 힘들다, 외롭다?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 땅에서 예배가 안 되고 광야이어야 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유대 강야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잡았는데요. 정말 황폐하고 정말 적막하고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딱히 할 일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볼거리가 있으면 좀 보기라도 하고 구경이라도 하겠는데 볼거리가 없어요. 다 돌멩이밖에 없고 다 모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볼거리가 없어요. 할 일이 딱히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 잘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말씀을 잘 보면 내 앞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애굽은 안 되는 것일까요? 애굽이라는 문명의 한복판, 세속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전히 애굽에서 물질과 세속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말은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나서 저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이다 얘기하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적당하게 세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속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과 짝하여 있다가 적당하게 애굽에서 머물러서 애굽에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혹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혹 다른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온통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예배가 세속의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에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는 뭐냐면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의아한 생각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예배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예배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절기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맥추절, 유월절, 나팔절, 칠칠절, 초막절 뭐 이런 어떤 절기가 제정된 이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기는 그런 어떤 나팔절, 칠칠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가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 안에서 둘러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원 안에서 둘러선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절기는 춤과 축제로 이어지는 장소를 가리킬 때 이 절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기쁨, 예배의 축제를 가리킬 때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 절기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간단히 두 가지 의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로 지키는 것.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지키는 것이 첫째 과거 지향적 의미로 지키게 되는 절기고요. 두 번째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지요. 이건 뭐냐면 과거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도 있을 것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미래 지향적인 절기지요. 따라서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의미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감사와 찬양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온 힘을 기울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또한 우리의 기대의 마음을 일으켜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지요.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오늘날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축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축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둥글게 원을 그리며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배를 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있고 감동 있고 때로는 기쁨의 눈물 있고 때로는 통회의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감동의 물결에 어떤 심각한 죄인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낙심한 자들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슬픔에 빠진 자들도 기쁨이 회복되어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결국은 부흥이지요.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변화입니다. 부흥은 다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사이 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전부터 모두가 일어나면서 춤을 추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 할까 싶었어요. 한 30분 하다가 말겠지 싶었어요. 저들을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서 있는데 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같이 서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두 시간이 넘도록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제 끝날까 저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와, 두 시간이 넘도록 서서 내내 찬양을 그것도 춤을 추면서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끝났다 싶으니까 그때 또 다시 봉헌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봉헌 시간이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양을 잡아서 끌고 들어오지를 않나. 채소를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어오지를 않나. 예. 그래서 강단 위에 푹 쌓아놓더라고요. 다 봉헌한다고. 예. 막상 설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도저히 설교를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저보다도 말을 더 많이 해요. 예. 말을 더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설교 한마디 하면 여기저기서
서로들 바라보면서 아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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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나는 아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멘.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믿는다는 거지요. 그럼 또 설교 한 절 딱 하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하나 예수 아시피에 막 이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한 절 하면 다들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고 야 부하나 예수 아시피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또 설교 한 절 하면 또 다시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보면서 문구 문구 아산테 문구 아산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손을 들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죠. 이것이 예배죠. 자신의 신앙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신 은혜를 과감없이 표현하는 이것이 은혜죠. 우리 너무 의식하잖아요. 너무 절제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축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너무 경직된 예배, 너무 틀에 박힌 예배, 너무 절제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마음껏 표현하며 기뻐하며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어떤 풍습을 의식하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온전한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광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해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하기를 원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광야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축제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배가 우리의 최대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임을 알아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젠 애굽의 자리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의 자유는 예배를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